우리 예수님 말씀 가운데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이하에 기록된 이 말씀은 참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신앙의 올바름이 입증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거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이지만 지날 때마다 나무가 흔들리고 지나고 나면 흔적이 남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도 그 결과가 매우 선명하게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그 개인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 믿음 가진 사람의 공동체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그 공동체들이 주님의 몸으로서의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이루어진 첫 번째 공적인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형성과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믿는 사람들 또는 믿는 무리 등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점차 조직화와 제도화의 과정을 거쳐서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하는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공동체 이를 가리켜서 교회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교회 공동체는 오순절 직후에 출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말씀은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의미이며 그 공동체를 일컬어 5장 11절 말씀부터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기의 교회는 매우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첫째는 급격한 성장이었습니다. 2장 41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라고 했고 47절 말씀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3장 1절 말씀 이하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걸어본 적이 없던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4장 4절 말씀에는 말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큰 폭의 성장을 말하면서 5장 14절에서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여 셀 수 없는 무리가 함께 합류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광은 이런 외적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내부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 실천되는 공동체를 만든 것에 더 큰 영광이 드러납니다. 2장 44절 45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하는가 하면 4장 32절 말씀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하여 이상적인 공동체를 형성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교회 영광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영광스러운 교회 역사는 교회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가능해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8장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에서 교회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폭풍처럼 질주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갔습니다. 성전 미문의 치유 사건이나 사도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담대한 헌신과 순종은 많은 성도들을 격려했고 성도들 하여금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에는 사도들을 위협한 유대 공회의 협박에 대응하는 사도들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 보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활동은 교회 전체를 감동시켰고 교회는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과 충만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교회였고 성도들은 다 용기와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들 공동체 교회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좋아 보이는 일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게 됐습니다. 그 부작용이란 모두가 교회 내부의 일에만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삼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교회 일이 너무 재미있고 분주하여 바깥 세상으로서 복음 들고 가야 될 일을 망각했습니다. 또한 교회 일에 경쟁적으로 분주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내적인 경쟁과 다툼도 만들게 됐습니다.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헌금 사건은 순수 신앙에 의한 헌신보다는 다른 사람과 경쟁심에서 비롯된 자기 과시 욕구가 빚은 비극이었습니다. 이어지는 6장 말씀에서는 구제 사건으로 인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파벌 다툼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내부적으로 몸살을 앓는 와중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생겼고 이에 이어진 박해는 교회를 분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박해의 선봉에선 사울이란 사람이 등장했는데 매우 잔혹하게 박해를 이끌었고 9장 1절 말씀에는 그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적인 박해는 고통스럽고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설적으로 교회를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갔다고 했고 11장 19절 말씀에서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흩어진 사람들의 행로를 밝히면서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내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예루살렘 교회가 본의 아니게 생겼던 외부 세력의 박해로 인해 역설적으로 교회 본래의 선교 공동체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자주 영적 전쟁의 전선을 교회 내부로 끌어내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다툼과 부패 현상 등에 몰두하면서 진정한 복음 전도의 전선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히 있었습니다. 투쟁의 대상을 잘못 파악했고 동료와 적을 구분치 못한 어리석음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교회 모습들이 대부분 그러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의 타 종교와의 영적 대결에 전념해야 되고 세속주의 물결에 대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대응해 가야 합니다. 전 세계 선교지에서 생겨나는 영적 현상을 분별하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내부 문제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갈등이 심각하고 내부 사람들끼리 비난과 손가락질이 난무합니다. 아군과 적이 구분되지 않는 혼란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중세 시기 500년 전도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였던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의 여러 나라들, 발칸반도의 국가들,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 광대한 지역을 지배한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로서는 치욕의 시기였습니다. 1299년에 시작된 이 제국은 특히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고 대부분의 동로마 지역, 종교적으로 보면 그리스를 비롯한 동방 정교의 지역이 이슬람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오스만 터키라고도 부르는 이 제국은 로마 제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지배했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교차점 역할을 하면서 문명의 꽃을 피웠던 600년 역사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제국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급격하게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외부 침공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서유럽에서 시작된 기술과 혁명에 대해서 무지했고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는 폐쇄적 보수성을 보였고 내부적으로는 친위대가 권력을 장악하는 등의 권력층의 부패와 내부적 세력 다툼이 원인이었습니다. 전선이 내부에 형성되면서 이 거대한 제국은 급속도로 약화되어 갔습니다. 약화되는 것을 감추기 위해 화려한 궁궐을 건축하고 사치한 황실 문화를 과시했지만 내부로부터의 몰락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부 문제에 골몰하면서 사명을 망각하고 멀리 보는 시각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공동체도 존속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본래 받은 사명이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인데 이를 외면하고 내부 문제로 다투고 갈등할 때 하나님은 박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세상 속으로 보내지면서 교회는 선교 공동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지금이 추수 때이므로 이를토록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를토록 가라 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이를토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의 삶도 교회의 존재도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가 가야 할 밭을 바라보면서 이를토록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이를토록 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토록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장벽을 돌파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했습니다. 사마리아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과 담을 쌓고 서로 대면조차 거부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남북왕국의 분열 역사로부터 시작된 양측의 대립은 천년 동안 이어진 참담한 역사였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면서 두 왕국의 적대까지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어졌고 나라가 망하면서도 이 점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때까지도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장벽이 존재했고 그 땅을 지나가거나 그들과 상종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과감하고 담대하게 사마리아로 들어갔고 4절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더니 5절에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를 비롯한 전도자들은 천년의 장벽을 넘어 사마리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천년 동안 막혀있던 장벽을 과감하게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장벽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세계교회가 교파나 전통이나 문화 등의 차이로 교회들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또는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역사적인 갈등들이 교회 안의 장벽이 되어 세계교회의 일치를 방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타 종교나 타 문화나 악한 영들의 세력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역동성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가 주최하는 리더십 서밋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강사들이 오셔서 좋은 강의를 많이 하신 그 중에 한 분이 맥도날드사의 짐 스키너였습니다. 그는 강의를 하면서 자기 회사의 원칙 한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맥도날드를 경영하는 사업장의 종사자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맥도날드 사업장의 제품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시카고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워싱턴 DC의 맥도날드를 비난하면 심각한 경고를 하고 강력한 페널티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같은 프랜차이즈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윤리라고 그는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에 불과한데 교회 들어와 보고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교파와 교파들이 상호 비난하고 교회와 교회들이 갈등하고 10년을 같은 교회 속한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는 것을 보고 이러다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공포심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들 사이의 윤리가 일반 기업들보다 못한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고 기업보다 못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미래 경쟁성을 말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장벽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를 담장 안에 가두게 하는 역할들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끝없이 잔혹하게 박해했지만 교회는 단 한 번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원수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상대해 테러를 자행하거나 물리적 폭력으로 박해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들은 그들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벗었으면 입혀주라고 가르쳤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자고 호소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기존의 장벽도 허물기 위해서 전력을 다 기울였지 장벽을 만들려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된 장벽들을 허물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이 아닙니다. 장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벽을 허물고 장벽을 넘어가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성령에 끌리는 성도이며 성령의 다스림 받는 교회입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양식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장벽 없이 하나로 일치하고 연합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벽을 무너뜨리고 장벽을 넘어서서 복음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성령께 이끌리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도시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6절, 8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여러 면에서 슬픔과 차별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입니다. 긴 시간 동안 버려진 사람들처럼 여겨졌고 상종 못할 죄인처럼 취급당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슬픔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있는 사람들 그들이었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도 깊은 갈등 속에 수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사마리아에서 만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여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배가 틀린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공격받아왔고 또 그렇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에서 이탈한 모습을 긴 역사 동안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영적으로 소외되었고 버려졌고 외면당한 사람들이라는 열등감이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 되신다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또는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진실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 모두를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족과 혈통과 역사와 문화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이룬다는 이 복음은 천년의 영적 질고를 벗어 던지게 했고 도시 자체를 기쁨의 도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현대 도시의 변화도 어디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편리한 문명시설과 능력한 경제력과 도시에 집중된 각종 문화적 혜택 등이 도시를 기쁘게 하는 근본 요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범죄와 부패와 갈등이 도시에서 생긴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입증해 줍니다. 23년에 발표한 정부 통계에 따르면 22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우리 국민의 수가 12,906명입니다. 그 가운데 20대가 1,394명, 30대가 1,680명, 40대는 2,329명이나 됩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세대를 합친 5,403명입니다. 전체의 40%가 넘는 숫자입니다. 삶의 희열과 자신감과 용기와 패기로 가득 차이들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찾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들의 인생에 다시 큰 기쁨이 찾아오게 해줄 방법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화려한 도시의 즐거움이나 안정된 경제나 미래의 가능성이 차고 넘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을 행복한 곳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변화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믿을 때 나타나는 결실입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이 예수께 있음을 발견할 때 삶의 기쁨과 희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까지도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망각하는 것에 도시의 어두움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그가 구원받는 감격이기도 하지만 도시와 지역을 위한 등불 하나를 더 켠 것과도 같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힘차게 증언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새롭게 되고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불합리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들은 반드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순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개혁되더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거듭나야 하고 사람들이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도도 문화도 관행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의 변화는 십자가 복음으로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를 변화시킨 일에 온갖 종류의 악한 영들의 시험과 해방이 많았습니다. 9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룩하고 순전한 복음 사역을 조롱하고 해방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급파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격이 잃은 성령의 능력을 팔도록 요청했습니다. 두 사도는 약한 시몬에게 너 약함을 회개하라고 일갈하며 강력한 능력으로 그를 제압하고 복음을 지키고 순수 성령의 역사를 보호했습니다. 사도들까지 동원되어서 사마리아로 내려가 협력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면서 사마리아는 구원받는 도시로서 이 모습이 활발하게 이어져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의 구원을 위해 총력으로 지원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힘을 다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전력을 다할 때 도시가 바뀐다는 말씀을 사마리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일터로 가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려 모든 장벽들 허물고 이웃들을 가슴으로 품어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만드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터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장벽들을 초월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성령께 끌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심으로 세상을 바꾸는 초석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결심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